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관현 조성총 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역위기 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뒤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루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돼 35만여 명의 발열자가 나왔고 그중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과의 협력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동지이자 이웃과 친구로서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행병과 투쟁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적 지원 노력을 지지하지만 북한의 백신을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같은 종류의 지원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표명한 핀란드에 대해 보복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핀란드의 나토 가입 움직임은 러시아와 핀란드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핀란드의 움직임은 외교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향후 군사기술과 기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데이빗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WFP 사무총장은 국제적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흑해에 소재한 우크라이나 항구들에 대한 차단을 풀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어제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당 항구들이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머지 세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이 있다면 해당 항구들을 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또 항구 차단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몰도바와 같이 내륙 국가가 되기 때문에 항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아세안 간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은 아세안의 45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의제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포함된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기탄하는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많은 나라가 러시아와 깊은 연결을 갖고 있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포로로 잡은 러시아군 병사 한 명에 대한 첫 전범 재판을 오늘도 열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은하계의 중심에 있다는 블랙홀, 우주 탄생, 빅뱅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은하의 첫 블랙홀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세계 80개 기관, 3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공동연구팀의 성과인데요.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와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등 참여 연구진이 있는 나라에서 동시에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블랙홀 이론은 1700년대 후반에 영국과 프랑스 학자들이 처음 생각해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으로 개념화한 것이고요. 블랙홀은 최고 속도의 빛도 곧바로 지나가지 못하는 강력한 중력이 존재하는 곳으로 세계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는 공동연구팀을 결성하고 블랙홀이 주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그림자와 주위 별을 탐구하다가 3년 전에 지구에서 5만 5천 광년 거리에 있는 은하에서 블랙홀을 처음 관측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2만 7천 광년 거리에 우리 은하에서 블랙홀을 처음으로 찾아낸 겁니다. 자, 블랙홀 주변의 가스층 교란이 심해서 관측과 이미지 포착에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검은색의 블랙홀이 중심에 있고 붉은 기운을 휘감은 밝고 진한 노랑빛을 내는 도넛과 비슷한 모양의 사진 이미지인데요.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로 분석됐습니다. 자, 별자리, 궁수자리에서 발견한 블랙홀이라는 의미로 궁수자리 A스타, 세지 A스타로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의 한 전문학자는 블랙홀 주위의 고리 크기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것과 일치하는 것에 놀랐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블랙홀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최근 핀란드가 가입을 공식화했고 스웨덴도 곧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4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고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함경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 그리고 눈은 1cm 미만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녁에 바람이 붑니다. 비구름과 함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옵니다. 주말의 기온이 쌀쌀한 편인데요. 토요일 아침 최저는 삼지연이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 해산이 3도입니다. 중강 4도, 청진 7도, 신의주 개성이 8도고요. 평양 9도, 장전 원산 아침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5도까지만 오르겠고요. 해산이 영상 11도, 중강 14도, 청진 16도, 신의주 19도, 평양 18도, 개성 21도, 함흥, 장전, 원산, 낮 최고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오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앞바다 쪽이 0.5에서 1.5m, 먼바다도 비슷한 높이고요.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나토 가입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가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두라스 전 경찰청장이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핀란드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화했는데요. 자, 러시아가 반발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그런 사태가 전개되면 러시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기술적 대응 등의 보복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핀란드와 러시아는 약 1300km에 달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나토의 병력과 무기가 핀란드에 배치되면 나토는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셈이 됩니다.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에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이는 러시아가 일으킨 일이라면서 거울 좀 들여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핀란드는 아주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을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핀란드는 나토 창설 후 지금까지 줄곧 이 중립국의 입장을 취하면서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고 협력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74년 만에 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이 임박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네. 언제쯤 최종 발표가 나올까요?
네, 15일에 공식 가입 신청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핀란드 의회의 검토가 남긴 했지만 핀란드 정부의 전날 발표는 신청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의 이웃나라인 스웨덴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나토 가입에 대한 핀란드와 스웨덴, 이 두 나라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두 나라는 종종 이 나토 가입을 저울질해왔는데요. 사실 나토 가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됐고 이후에 두 나라 여론은 나토 가입을 찬성하는 쪽으로 크게 이동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도 줄곧 나토 가입을 원해왔죠?
네. 하지만 러시아는 역시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고요.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를 못 박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는 12일에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가입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 불가지만 EU 가입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나토 가입과 같은 선상으로 본다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제1부대표는 12일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월 터키 협상 때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EU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선두가 됐고 따라서 EU와 나토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은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 주 초에 EU 가입에 필요한 2차 서류 작성을 완료했고요. EU 집행부는 이를 검토한 후에 다음 달 이에 관해서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후보국의 지위를 받게 되는데요. 통상 가입 신청 단계부터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 몇 년이 걸리는데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범 재판 소식이 있네요.
네,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군 포로에 대한 재판이 13일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 열리는 전범 재판입니다.
네, 처음 재판을 받게 된 러시아 병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올해 21살, 바딤 시시마리 씨인데요. 지난 2월 28일 수미 지역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비무장 남성을 차 안에서 저격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시마리 씨는 상사의 명령에 따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우크라이나 전쟁법 또 형법 조항에 따라서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도 러시아 전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위는 10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33,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기권한 나라는 12개 나라입니다.
반대가 2표가 나왔네요. 어느 나라에서 나왔습니까?
네, 중국과 에리트리아입니다. 지난달에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한 러시아는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러시아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면서 전쟁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의 수가 1,200명이 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아세안에 대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미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에 1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원은 동남아시아의 해양협력과 안보, 청정에너지 등의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네.
미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라고요?
네, 지난 2016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적이 있고요. 아세안 정상들이 워싱턴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당초 예상했던 대로 미얀마하고 필리핀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은 정권 말기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무장관이 참석했고요. 군부 쿠데타로 문민정부가 전복된 미얀마는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세안 지도자들은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만찬을 나눴고요. 13일에는 국무부에서 미국과 아세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것이 눈길을 끄는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대응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아세안에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네, 그 가운데 4천만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의 탈석탄 역내 전력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6천만 달러는 해양 안보를 위해 쓰이고요. 그리고 약 1억 5천만 달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기타 전염병의 조기 대응 등 보건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네. 중국도 앞서서 아세안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아세안의 개발 지원 또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향후 3년에 걸쳐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은 각국 정부에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세안과의 그 해양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국 해안경비대가 이 지역에 함정을 배치하고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 조업 업에 대항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이들 국가의 오랜 역사적과 지리적 관계 또 영향력에 비하면 미국의 이런 노력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아세안은 지금 중국과도 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한 상태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경제 공동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올 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했는데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타이틀을 전격 선언한 후에 이 ICEP 출범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네,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경제협력 체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할 때에 이 IPEF의 출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국으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온두라스입니다. 이 온두라스의 전직 경찰청장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에 압송된 후안 카를로스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온두라스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뉴욕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총장은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앞에서 약 10분 동안 심리 절차를 밟은 후에 보석 없이 바로 구급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직 온두라스 대통령도 미국에 압송됐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마약 범죄와 무기 관련 혐의로 미국에 압송됐고요.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경찰청장은 지난 10일에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네. 이 온두라스 전 경찰청장의 신병 인도도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겁니까?
네. 미국 법무부는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청장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토니 에르난데스 전 의원과 공모해서 이 마약과 무기 밀매에 관여한 걸로 보고요. 온두라스 정부에 체포와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요. 온두라스 당국은 지난 3월에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청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지 약 한 달 후였습니다.
네. 체포된 후에 신병 인도까지 시간이 좀 걸렸네요.
네,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청장이 온두라스 법원에 이 신병 인도 결정을 기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온두라스 대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뉴욕 검찰은 이번 일은 그 누구나 심지어 외국의 대통령과 경찰청장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해를 끼치면 기소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온두라스 경찰청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62살로 엘티그레 또는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현지에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찰청장을 역임했는데요. 미국 마약단속국의 앤 밀그램 국장은 성명에서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청장이 재임 기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마약 밀매 행위를 돕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면서 온두라스 국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니아 바야다레스 전 청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약 밀매범들이 배후에서 꾸민 일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와 오랫동안 협력하고 미국 정부의 신뢰를 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자신이 미국 정부와 협력해서 마약 범죄 근절에 앞장섰고 그 보복으로 마약 범죄 조직들이 음모를 꾸민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수십만 킬로그램의 마약 밀반입을 돕고 마약 밀매 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변호인은 10일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받게 될까요?
네,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 동생인 토니 에르난데스 전 의원도 2019년 뉴욕 연방법원에서 이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의 유임안을 인준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특별위원회가 케빈 메카시 하원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의원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그 책임자인 연준의장이 유임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상원이 12일 제롬 파월 의장 연임안을 표결에 붙여서 80대 19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파월 의장은 4년 더 연준 의장으로 일하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네, 참 미국의 상원 의석이 지금 공화당 50, 민주당 50석으로 이렇게 양분된 상황인데 80대 19면은 뭐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도 역시 초당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로버트 메넨데스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파월 의장 연임에 반대했습니다.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연준 지도부 다양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파월 의장을 비판했고요. 워런 의원은 은행 규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연준을 이끌어온 거죠?
맞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제닛 옐런 당시 연준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고 파월 당시 연준 이사를 새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문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는다면서 배짱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는 재신임을 받은 거네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파월 의장을 재지명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유례 없는 도전의 시기에 이 파월 의장이 안정적인 지도력을 보였다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 유임안이 통과된 데 대한 반응 볼까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자신의 국내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원이 연준 지명자들을 인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자신의 의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보통 줄여서 인플레라고 하죠.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인플레를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인데요. 이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8.3% 올랐습니다. 이 3월에 8.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198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네네. 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연준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시중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FOMC 정례 회의에서 한동안 이 제로 금리 수준이었던 0%대 수준이었던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고요. 이어 지난주 FOMC 회의에서는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 0.5% 포인트 인상은 2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참고로 이 FOMC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데요. 1년에 8차례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죠.
네. 이런 고물가 시대에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된 파월 의장. 역할이 중요하네요. 어떤 태도 보였습니까?
네, 앞으로 두 차례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경제 전문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가 12일 파월 의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연착륙은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빡빡한 노동시장이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 이후 종종 뒤따르는 불황을 피한다는 것은 도전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소환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의사당 난입 사건 진상을 조사 중인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가 12일 케빈 메카시 대표 등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5명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의회 위원회가 동료 의원들, 특히 이 정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네,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셨는데, 자, 특별위원회가 왜이 소환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까?
네, 이 메카시 의원 등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니 톰슨 의원이 12일 소환장 발부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일부 동료 의원이 의사당 습격 사건이나 이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나와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다들 거부해서 이런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네, 뭐 메카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월 6일 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난입자들이 철수하도록 설득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통화 내용에 관해 이 메카시 대표의 얘기를 듣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소환장을 받은 또 다른 의원들 누굽니까?
스콧 페리, 짐 조던, 앤디 빅스, 모 브룩스 하원 의원입니다. 이들 의원 4명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 브룩스 의원은 경합주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 공식 항의하려는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자, 소환장을 발부받은 공화당 의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소환장을 보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가 나왔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별위원회 설립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메카시 대표는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위원회가 합법적인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반대 잔뜩만을 쫓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던 의원 역시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우려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들 의원이 소환에 응할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13일 오전 현재 이 5명 가운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밝힌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네. 자, 지금의 상황이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잠시 살펴보죠.
네, 당시 연방 의사당에서는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받아들이길 거부하면서 의사당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대피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관 등 5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이 탄핵안을 기각했었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됐고요. 공화당 소속으로 리즈 체니, 애덤 킨징어 이 두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위원회가 설립된 뒤 그동안 뭐 거의 1,000명의 증언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공개 청문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월 9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최소 8차례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약성 약물 중독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발표한 예비 보고서에서 2021년에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10만 7천 명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전해인 2020년보다 15% 증가한 수치로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5분당 한 명꼴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약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헤로인, 그리고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인 펜타닐이 이 약물 오남용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수술이나 부상, 암 등으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진통제입니다. 펜타닐 효능은 뭐 모르핀보다 50배, 크게는 높게는 100배까지 강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용하면 중독될 수 있고요. 특히 헤로인은 강한 중독성 때문에 불법 마약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펜타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인데요. 지난해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는 7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타닐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까?
네, 뭐이 펜타닐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요. 또 종종 구매자가 자신도 모르게 이 다른 약물과 섞어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그 밖에 이 중독성이 있는 환각제로 이 필로폰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이 메스암페타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약 3만 3천 명 가까이 됐고요. 코카인이 2만 4천여 명, 그리고 처방 진통제가 1만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렇게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영향을 줬다고 이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이 코로나 방역 조처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1대1 대면 치료나 그룹 심리 치료 등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이 약물 중독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수년째 이 약물 남용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지난 20여 년간 이 약물 남용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울 굽타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국 국장은 5분마다 이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를 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 마약 통제 전략은 개인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마약 정책이고, 이 약물 남용을 줄이고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까?
네, 굽타 국장은 닐록선과 같은 이 효과 있는 마약 해독제에 대한 접근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하고 또 마약 밀매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조처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국가적 마약 통제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보고서 하나 더 볼까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률도 많이 증가했지만 총기 살인도 많이 늘었네요.
네, 이 역시 C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이건 2020년에 관한 겁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총기 살인율이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보고된 총기 살인 건수는 총 19,350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1명을 기록했는데요. 그 전해인 201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4.6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CDC는 이 2020년 수치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기 살인율이 인종이라든지 뭐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2020년 총기 살인은 모든 연령대와 인종, 그리고 시골과 도시, 뭐 대도시 지역에서 전부 다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빈곤 지역, 젊은 남성, 그리고 흑인들에게서 이 총기 살인율이 더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집단은 10살에서 44살 사이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예. 자, 총기 살인 말고요. 총기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네, 2020년에는 총기 자살률도 2만 4천여 건으로 전해에 비해서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총기 자살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 사이에서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42%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20년의 총기 폭력 실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이미 총기 폭력의 위험성이 큰 인구에서 이 총기 살인율과 총기 자살률이 더 늘어나면서 이 불균형의 이 간극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분쟁 해결, 자살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기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력과 더불어서 또 총기 보관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총기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핀란드는 앞으로 며칠 안에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핀란드의 이웃나라인 스웨덴도 곧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힐 거라는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이들 나라의 나토 가입도 반대하며 나토의 확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나토는 어떤 기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냉전 시대에 태어난 군사 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구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군사 동맹체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의 냉전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특히 당시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의 전통적인 민주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로 나뉘어서 대립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동맹체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그 결과 1949년 12개 나라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에 서명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출범했습니다. 초창기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2개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10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동맹체.
2022년 현재 나토는 3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범 후 1952년 2월 터키와 그리스의 동시 가입을 시작으로 1955년에는 당시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민주진영, 즉 서독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 만인 1982년 스페인이 가입하는 등 나토는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지속됐는데요.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후 1999년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에 루마니아, 라투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속속 가입했습니다. 2009년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합류했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나라는 북마케도니아로서 지난 2020년 나토의 30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다른 구소련 국가인 조지아는 오래전부터 나토 가입을 희망해왔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토의 임무.
Each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is under solemn obligation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ach is bound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나토 출범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나토 창설의 목적에 대해서 전후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증진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과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북대서양 조약은 나토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요. 나토는 이 조약에서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법치의 원칙에 입각하고 유엔의 헌장을 존중하며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면서 집단 방어와 평화,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는 특히 제5조에서 회원국에 가해지는 무려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집단 안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한때 존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나토 출범의 직접적인 동기가 됐던 공산주의 소련이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나토는 냉전 이후 세계 평화에 대한 임무를 확대하면서 유럽 너머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나토의 주임무는 전 세계 주요 대테러 작전과 평화 유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미국과 서방의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돼서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유럽이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나토를 동쪽으로 더 확장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나토에 가입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구소련 국가의 나토 병력과 무기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구소련과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를 미국의 41대 조지 HW 대통령 당시 재임했던 제임스 베이커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서 찾고 있습니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통일 독일의 최종 지위와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990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모스크바에서 만났는데요. 이때 베이커 전 장관이 나토의 관할권이 동쪽으로 1인치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커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인터뷰에서 전후 문맥 없는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한 개인의 발언이 동맹의 합의나 공식 조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토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e right of states to choose their own security arrangements and alliances. We will uphold the principle of NATO.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도 나토의 가입 여부는 각국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전체 회원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군사적 중립 입장을 취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임박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근 전 세계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부터 전 세계에 화제를 일으킨 인물입니다. 1978년생으로 올해 44살인 그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당시 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젤란스키 대통령의 증조부는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대학살 당시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키예프 국립경제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미디언을 꿈꿨던 그는 17살 때 지역 코미디 방송팀에 들어간 후에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그러다가 2015년 국민의 종이라는 코미디 연속극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부정부패에 맞선 청렴한 대통령 모습을 연기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정치에 뜻이 없다고 말했던 그는 2018년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국민의 종 연속극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정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대선에 도전합니다. 선거 초반에 우스운 희극인쯤으로 치부됐던 그는 이 선거에서 현역 대통령을 누르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는 돌풍을 일으킵니다. 취임 당시 만 41살이었던 그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고 전문성과 지도력 부재에 정부 요직을 친인척들로 채웠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침공 이후 수도 키이우를 사수하고 국민의 단합과 국제사회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는 용기 있는 참 지도자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거저 얻는 물건, 요금이 없는 무료, 또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권 등을 영어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inviting me.
Are you a coupon collector?
Not anymore. I used to.
I think it's really time-consuming. But can we agree to say that everyone loves to save money?
Yes, and some coupons are more valuable than others.
I wonder who invented coupons.
I thought you might ask that. The first coupon was given out in 1887 in Atlanta, Georgia. They were issued by a man who wanted to build excitement and convince customers to try a new beverage.
Oh, cool. Coca-Cola.
That's right. An Atlanta businessman, Asa Candler, had a great idea in 1887 when he created the first coupon. His handwritten tickets offered consumers a free glass of Coca-Cola. Between 1894 and 1913, an estimated one out of every nine Americans had received a free Coca-Cola. By 1895, Coca-Cola was being served in every state.
Fascinating story.
In our lifetime, coupons were always printed, mostly in newspapers, but now I see more and more people using electronic coupons.
첫 쿠폰은 1887년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코카콜라 무료 시음 쿠폰을 나누어 준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Let's talk about haggling over prices. What do you say when you want to get a bargain?
I might say,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Or,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for cash?
깎아주세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나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for cash?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표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You can take this. This is free of charge. These are freebies. You can take one. This is complimentary. This is on the house. This is provided at no extra cost.
방금 들으신 표현은 모두 무료, 공짜라는 말이었습니다. This is on the house. 식당에서 서비스로 어떤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This is on the hous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라는 뜻이죠. 또 호텔에 가면 complimentary breakfast 이런 표시를 보실 때가 있죠. 무료 아침 식사라는 뜻입니다. 호텔 숙박에 아침 식사가 포함이 된 거죠. 여기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This means something may appear to be free of charge, but there's usually a hidden cost. The free lunch in that saying refers to the formerly common practice in American bars of offering a free lunch in order to entice customers to drink expensive alcohol.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옛날 미국 어느 술집에서 술 손님을 끌기 위해 점심 식사를 공짜로 제공한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술을 마셔서 돈을 많이 내게 되거나 술값이 비싸면 공짜 점심이 사실 술값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대서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럼 무료입니다. 이 표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take this. This is free of charge. These are freebies. You can take one. This is complimentary. This is on the house. This is provided at no extra co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깎아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for cash?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물건 흥정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